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3장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3장에서 베드로가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앉은뱅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걷게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이 기적은 미라클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미라클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표적이다. 이건 사인이었다는 거죠. 사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나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아니다? 기적이 일어난 당사자에게는 구원이 일어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을 때 표적을 본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물론 많은 사람이 다는 아니었어요. 묻는 병자를 고쳐줬지만 2명밖에 오지 않은 적도 있었죠. 병만 나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기적으로만 본 사람들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었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은 뭐가 있었죠? 구원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구원을 주는 것은 기적 자체는 아니지만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일어나게 됐죠. 구원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봤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과 구원을 얻게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적으로 기적이 아닌 표적을 본 사람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가 된단 말이죠. 이걸 기적이 아닌 표적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견월망지라는 말로 표현했었죠. 기억나시죠? 손가락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르치는 발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신앙을 주거나 믿음을 주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3장 마지막에 가면 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왜 갇히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 일을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굉장히 베드로가 이 솔로몬 행각에서 행했던 설교도 굉장히 유명한 설교이고 굉장히 우리가 내용 굉장히 좀 좋은 설교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이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다. 그렇게 생명의 주로 삼으셨다. 이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면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올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기적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고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나는 이겨내겠다고 다짐하고 싸우고 나가고 있다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기적이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그냥 눈을 껌뻑껌뻑만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렇죠. 그럼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태양을 서쪽에서 뜨게 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적이 아니잖아요. 기적은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적을 베푸시지도 않으세요. 근데 기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종교에 다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기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뭐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모든 종교가 자기의 위안을 찾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장풍! 딱 해서 여러분이 쓰러졌다. 그러면 쓰러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했다. 근데 여러분이 넘어졌다. 그러면은, 와, 선목사 진짜 대단하다. 거기서 하는데 내가 어떻게 쓰러지지? 저를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아, 표적이 아닌 거죠. 그냥 기적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저를 바라보면 안 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돼야 된단 말이죠. 모든 이단 종파들이 가지는 내용들은 결국은 다 뭐예요? 그 일을 일으킨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잘 살게 되더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 솔로몬 행각에서 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설교의 가장 큰 특징,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가 증거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12절이에요. 오늘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같이 읽었던 아까 12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뭐라고요? 주목하느냐? 왜 나를 보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주목을 하느냐? 누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그러면서 설교하는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요즘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마치 목사가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가 됐다고 얘기해요. 목사가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 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목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입어야지 여러분들이 목사를 자꾸 띄워주면 목사는 항상 자기가 목자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자. 목자는 누구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목자가 양을 모는 때 있는 한 마리 짐승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뭐라 그랬죠? 소리가 날만도 한데 목자 이끌 때 목자가 양을 이끌 때 한 마리 뭘 데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한 글자짜리. 제 입으로는 제가 어떻게 감히 그걸 얘기하겠어요. 잘못하면 자기가 목자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만약에 목사가 하고 있는 말이 정말로 그러한지 여러분 스스로도 잘 살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한 것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지금 가르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저가 그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살피시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제 손에다가 수갑을 채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잘 듣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왜 자기를 주목하느냐. 자기를 주목하게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해요. 이게 성령이 하고 있는 역사예요. 설교를 아무리 잘하건 기도를 아무리 잘하건 교회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하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하는 말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높인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말로 속지 마세요. 진짜 그러한지 확실하게 보시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그 목사 한 사람 그 일을 이룬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로 인도하느냐 이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잘해서 뭐 삐까뻔쩍하게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서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안 돼서 고민하고 서로 부딪혀 가는 거예요. 부딪혀 가는 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금 이따가 이제 4장에 가서 다시 나오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맞춰져 가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잘 된 것만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생 지어가다가 한층 딱 쌓고 끝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높이 쌓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에 딱 붙어 있었느냐. 요한복음 15장으로 예를 든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일, 우리 교회가 연약하다 이걸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 삶에 있어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느냐. 아무런 변화도 없이 맨날 똑같느냐.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잘못을 범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고 있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가 원하던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가고 있느냐. 믿음으로 가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삶에서도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교회들마다 무슨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제자훈련, 전도폭발, 옛날에는 한때는 뭐 다니엘 기도법 들어보셨어요? 333 기도법인가요?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기도했잖아요. 바벨론에서. 왜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세 번 기도하면 좋다 그러니까 하루에 세 번, 3분씩 뭐 세 명을 위해서 뭐 그러든가 어쨌든 333 기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에서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것이다. 기도했기 때문에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분들이 잘 외우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쉬지 말고. 왜 근데 세 번만 기도해요? 기도해야지 세 번만.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내용도 알지 못하고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복만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라 말이죠.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인도함을 받느냐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3장에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4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데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시면 4장 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열심히 가둬도 그렇게 전해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싫어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다가 가둬놨어요. 저녁이 되기서 못 나가게 막아놔버렸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왜 가뒀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을 가둬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사두개인만 빼놓고 바리새인들은 다 믿었죠. 부활에 대해서 믿었어요. 근데 뭘 싫어하는 거예요? 요 앞에 한 물자가 더 있잖아요. 예수 안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심판 때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이다.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살려낼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 안에 부활한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의 부활. 지금 자신들이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대해서는 모두가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우리 누굴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우리를 다 포함해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부활했다는 것을 언제 알아요? 아유, 나중에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항상 이해를 하셔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할 거지. 우리가 지금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죄가 우리를 정죄하던 그 모든,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넌 죽어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로마서 8장 1절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 죄를 정한다,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단 말이죠.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죠. 근데 그 죄에 대해서 값이 치러졌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엄청 개구졌어요. 동네 왕 개구장이에요. 운동도 좋아하고 야구를 한, 동네 조그만 골목에서 야구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으시지만 다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때 제가 또 운동도 잘해서 홈런을 쳤습니다. 옆집 구멍가게 있는 큰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홈런을 쳐서. 홈런을 쳐서 좋아하다가 유리창 깬 것 때문에 야구 완전히 다 그냥 끝나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죠. 그때 그 가게 주인이 저를 딱 보고 알더라고요, 저를. 근데 저를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이제 그 앞을 지나다니지도 못하고 도망다녔죠. 하루는 그 아저씨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도망다니다가 어차피 걸려가지고, 이제 아저씨한테 걸려서 맞는구나 생각하고 갔는데 아저씨가 따끈따끈한 호빵 하나를 주시는 거 있죠. 왜 그랬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유리창값 다 배상해주고 더 해서 돈을 더 주신 거죠. 네, 제가 다 싫어졌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맛있게 호빵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유리창 깬 것 때문에 그냥 뭐 너무 개구지게 놀지 마라, 이 정도 얘기는 들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죄값을 받지는 않는단 말이죠. 죄값이 다 치러졌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사실을 아셔야지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죽었고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부활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부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예요. 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우리도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부활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인정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4장 7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두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사실은 너희가 지금 너희 배우가 누구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배우가 누구냐? 그랬더니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 그래요? 자기들의 권능이 아니라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우리의 배우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설교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이로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이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1절에 먼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모퉁이의 머릿돌, 제일 먼저 건물을 질 때 머릿돌을 세우고 그 모퉁이 돌이 되어서 돌들을 연결해서 우리를 지어져 가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머릿돌이며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 한 돌 한 돌을 이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계시는 거죠. 모퉁이 돌은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지금 부부들끼리 다 앉아 계시잖아요. 두 부부가 마음이 잘 맞던가요? 갑자기 공기가 싸늘해지죠? 그런데 둘도 잘 안 맞춰지는 그것을 우리를 맞춰가세요. 우리를. 뭐 많게는 30년 이상을 사시면서도 맞춰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만난 지 우리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말하자면 3년? 뭐 길어야 2, 3년밖에 더 됐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하나 맞춰가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깎여 나가야 될 것들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 깎여 나가는 것 속에서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연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결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세요. 반드시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이 깎여 나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도가 이렇게 전하게 되면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냥 옵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는 같이 해보세요. 성도는 고난 받는다.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 이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5천 명이나 되고 사람들이 많이 믿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다음날 내보내주기도 하지만 고난이 시작돼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주는 이유와 목적이 조금씩 달라요. 베드로 나중에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같이 공부할 일이 있으면 그때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가 있는데 이 고난은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지만 죄책으로부터 안전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이 정욕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잘못 선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베드로 사도는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지 말라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라. 근데 우리의 욕심이 그쪽으로 갈려마다 그러나 그 갈 때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로 말미암아 주는 징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제일 잘 표현한 게 히브리서 12장이죠. 징계가 없으면 아들에게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라 그러잖아요. 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징계는 다른 말로 자녀 만들기예요. 자녀답게 만들기.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저 자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있게 된단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고난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고난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있단 말이죠. 아무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뭘 잘못했나요? 감옥에 갇힌단 말이죠.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뭐 잘못했어요? 잘난 척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배고프고 헐벗고 완전 산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난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도 있지만 우리를 자녀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 고난이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요. 사탄의 어떠한 유혹 앞에서라도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사탄이 우리를 깜보지 못하는구나, 넘어뜨리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고난이에요. 또 이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위로해줘요. 성도를 세우는, 여러분이 고난 받을 때 다른 성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단 말이죠. 제가 목소리가 피가 터져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거는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고 핍박을 당하는 속에서 성도가 세워져 나가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 성도를 세우는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고난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고난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고난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이 고난을 없애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근데 그걸로 끝나지는 않잖아요. 뭐라고 끝나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성도를 세울 수 있고 성도를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이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나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인생이에요. 너무 비장한가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멋지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게 되고 한 마음으로 교회들은 그것을 통해서도 점점 더 뭉쳐져가고 하나가 되어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 5장으로 갈 텐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내용을 보면서 쭉 5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숙제예요. 5장 쭉 읽어오시고 이 내용을 헌금 설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그런가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빨리빨리 나가면 6장 초반까지는 나갈 수 있겠죠. 잘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사탄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항상 확실히 믿으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또한 그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환난과 핍박과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에 지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인 것만을 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